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에 우리 앞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계획을 가지시고 한 부분도 빠짐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보리고개도 있어서 끼니 걱정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전국 창고에 쌀 350만 석이 쌓여져 있답니다. 그거를 보관하려고 하면 온도도 습도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보관료만 1년에 한 2천억 정도 든답니다. 아무튼 먹을 것이 참 많아졌고요. 그래서 좋다라고 끝나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뭐 지지하는 후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전도와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찍어야 되지만 결과를 봤을 때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당선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빨리 확인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신앙생활 하는 형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로는 내가 나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신세지지 않고 나는 착실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살기 위해서 나를 정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힘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칼을 갈아서 또 새로운 한 주간 칼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할 테니 도와주세요. 오늘은 이런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잘 안 돼요. 그게 훨씬 쉽고 축복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왜 안 되느냐 하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게 더 편해요. 그렇지만은 그건 실패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지금 현재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의 지금 읽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모든 시대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야곱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건 다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야곱보다는 빨리 하나님의 인도받는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출하란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출하란,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이요. 가나안에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출하란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 출하란하는 내용이 31장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계시는 약속의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이나 야곱이 하란에 사는 동안에도 돈 한 푼 모으지 못하도록 간섭하셨어요. 지독한 외삼촌 부채 가지고. 하란이라는 동네는 자기 고향보다 훨씬 발전된 지역이고 살고 싶은 땅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재산까지 모았으면 야곱은 가나안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돈 한 푼 못 모으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출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인도받으면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도망가는 야곱입니다. 당당하게 가면 되는데 도망을 가고 있어요. 물론 그 상황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가야 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야곱의 계산은 뭐냐면 틀림없이 외삼촌이 나를 그냥 보낼 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20년 동안 자기를 속이고 사기친 걸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실 때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2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확인했습니다. 이 일이 규모가 크든 작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일이냐, 그것부터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확인됐습니다. 그것이 확인됐을 때 우리에게 가진 돈은 마이너스 몇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얼굴이고 용감하게 저를 찾아와서 안 된다고 설득하는 분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러나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은 어려울 텐데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표정 안 해도 우리가 가진 현실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건축이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해도 깨닫겠지 싶어서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당당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바로왕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바로왕이 피식 웃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뭐라? 피제사? 그게 뭔데? 꼭 거기 가서 해야 되겠냐? 가지 마라. 여기서 해라. 절대 안 보내줍니다. 야곱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당당하게 보내신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전혀 핍박받지 않고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출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고 출 로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 출 하란도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봤지 않습니까? 31장 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출 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바벨론 약속이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전부 너희들이 나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행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도망질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역사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강한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느냐?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야곱의 그 핏줄을 통해서 거기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기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출하란하는 것하고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줄 땅에 가고 거기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전 세계 백성이 과거 현재 미래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이 너희들 때문에 그리스도 민족 때문에 복받도록 하겠다. 그 땅에 가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드디어 땅을 분배합니다. 열두 지파 분배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땅 분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땅에 뿌리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중에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우리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은 복음입니다. 복음 알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교회 오고 주일마다 직분도 받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다 해도 출애굽해야 돼요. 가나안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가나안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착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면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복음 모르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율법주의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복음 모르고 여러 가지 헌신 봉사 많이 하면 인본주의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역사가 복음에 뿌리 내린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흑암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사단이 쫓겨납니다. 그 역사 안 일어나면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출하란하라 하지 않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하란, 우리가 와 있는 애굽은 어디냐? 사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올무를,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있게 하고 있습니다. 노예, 포로 생활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큰 조직과 전략으로 24시간 총 발악을 하면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귀, 사탄, 귀신은 이미 영원히 지옥 저주 생활이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난 존재입니다.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마귀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받나 그런 법이 없어요. 이미 마귀는 끝났어요. 마귀는 주님 오시는 날 무저갱 속에 집어 던져지는데, 그래서 마귀가 그 본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일을 갈면서 같이 갈 사람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마귀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가고 싶어서 꼬우고 있어요. 방법이 뭐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사기치는 것밖에 안 돼요. 거짓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으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어쨌든 복음 모르도록 혼미하게 예배 시간에 혼미하게, 밥 먹을 때는 안 좋는데 예배 시간에 눈이 감기도록. 마태복음 4장에는 보면 마귀의 활동 나오는데 지금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위주로 살게 하면서 더 중요한 영적인 거,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의 축복 전략 모르도록 하는 이런 활동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렘넌트들에게. 마귀가 언제 제일 많이 역사하지? 그랬더니 어떤 애,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또 나중에 어떤 애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지? 이러니까 제가 경험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등 그랬어요. 마귀가 살아서 역사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역사하느냐? 예배 때 총동원되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예배 때 오면 이 좋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은혜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고 여기만 오면 그렇게 잡념이 들고 안 하던 외상값 받을 생각이 나고 이상한 생각이 다 나고 막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교회 분쟁을 유발시켜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고 현실적인 것에 묶여 살게 하는 그런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노예가 되게 하고 중독이 되게 하고 매니아가 되게 해서 복음만 모르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은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만 나오면 이것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이다 라고 깨닫는 순간 사단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깨닫고 피 바르는 순간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임마누엘 비밀을 깨닫는데 하나님은 출바벨론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빙빙 돌고 있어요.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염려하는 자를 공격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요, 두 가지예요.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나는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다. 그거 깨닫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서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날마다 때마다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흐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확인 좀 오늘 하세요. 세상 흐름은 첫째 멸망 흐름이에요. 그 멸망 흐름 위에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철로역정 책을 쓰면서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라고, 장망성이라고. 시편 75편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다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0장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여러분 12가지 문제 실제로 쳐다보고 살아보니 이 세상 좋습니까? 이건 끝나야 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끝이 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명 감당하고는 떠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세상 역사를 끝내시겠다 그랬어요. 망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망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망합니다.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지 말고 다른 흐름을 타야 됩니다. 계시록 18장에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그 흐름에서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부터 흐름을 바꾸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흐름이 우리의 현장에 예수 안에서 진행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야곱에게도 있는데 야곱이 알지를 못해요. 분명히 언약 있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냥 세상 흐름 속에서 똑같은 행동하고 있어요. 도망지를 치지요. 도망지를 왜 쳤습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여기 강은요 그냥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 4대 강 중에 하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자기 계산으로는 그 강만 건너면 외삼촌이 못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기 좋게 붙잡혔습니다. 라헬도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지독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 집에 보석이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큰 강을 건넜지만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바로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외삼촌이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절대로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외삼촌이 바로 도착했어요.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 충격을 자꾸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받았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을 안 하셨더라면 거기서 뭘 죽음을 당할 뻔 했습니다. 하나님이 외삼촌 간섭하셨거든요. 너 조카 건드리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을 못 댄 겁니다. 이런 야곱이 나중에 복음 흐름 타는 그 은혜를 찾아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런 걸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빨리 회복하라고, 좀 일찍 회복하라고, 실컷 살고 나서 깨닫지 말고 미리 미리 현장에서 찾아내라고. 다행히 이 부분에 한이 맺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는 이 비밀을 전달했어요. 다른 자식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 흐름 속에서 복음 흐름을 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은요, 인간 생각 흐름이 있습니다. 인간 생각대로 살아가는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넘어서 말씀 흐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매 순간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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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와요. 도망 도망. 수단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가도록 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나중에 31절에 보면 외삼촌이 야곱에게 와서 따지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외삼촌이 우리를 안 보낼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시편 18편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도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 말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현장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이 언제 도망을 쳤느냐 하면요, 외삼촌 집에 양털 깎는 날 도망쳤어요. 그 사람들의 직업이 목축하는 일입니다. 면장인데, 면양. 양털을 깎아가지고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지금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때가 농사 짓는 사람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거 한 3일씩 걸리고 음식을 많이 해서 잔치하면서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틈을 타서 도망지를 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사람 생각대로 되어서 제대로 된 게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거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3일 만에 발견됐어요. 도망간 지 3일 만에 외삼촌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추수 끝나고 나서 발견이겠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야곱도 전속력으로 도망을 쳤는데 한 7일 동안 도망을 쳐가지고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땅 직전에서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법을 야곱이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만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가시면 별 유익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좀 확인하세요. 이 확인한 분들이 여기 증인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숨어가지고 있다가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떤 계집아이한테, 또 어떤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에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닭 소리가 꼭해요 하고 울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베드로가 통곡만 하면 낙심해서 어디 갔을 겁니다. 근데 돌이켰거든요. 왜 돌이키는지 아세요? 돌이키는 그 부분도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니까요. 미리 주신 말씀은 현장에서 생각나거든요. 어떤 말씀 주셨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네 부인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나중에는 돌이킨다.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묶여서 끌려가면서 베드로를 힐끗 쳐다봤어요. 이 누가복음에만 보고 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통곡하다가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서 생각난 게 뭐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미리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일인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게 말씀 흐름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신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확실히 마음에 받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틀린 생각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떠나라 하니까 당장 출발해서 떠나는 모습, 요 부분은 야곱이 참 잘한 겁니다. 말씀 받은 대로 하려고 하니 계산이 나와? 하지 마세요. 바로 하면요, 그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광고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오거든, 그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바로 움직이세요. 아나니아가 자꾸 집에 가서 계산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우상의 흐름을 넘어서 응답의 흐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멸망 흐름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흐름도 있고 우상의 흐름까지 있어요.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와 통하기 때문에 미신, 점술, 우상, 종교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드라빔을 훔쳤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드라빔은 그 라반의 집에 가장 숨어신 우상입니다. 발뚝만 한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그 아줌마한테 비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응답 못 받는 그게 우선 문제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혹시 그 부분에서 응답이 되는가 해보니까 뭔가 돼요. 마귀는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전 세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집에 가보면 전 시대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뭘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왜요?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안 할 건데 이런 말을 하겠어요? 다윗의 집에도 그 아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19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무를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는데 그 앞에 절을 한다? 뭘 따듬어서 만들어서 절을 해? 쇠덩어리를 가지고 칼을 만들든지 그릇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걸 갖고 뭘 형상 만들어서 절을 해요? 가축을 길러서 짐승을 잡아서 영양 보충을 하든지 하면 될 건데 우리나라에도 진돗개 생기는 데가 있다고 뉴스에 봤어요. 여러분, 여기 드라빔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라엘이 훔쳐가니까 아무 반항도 못하고 끌려가잖아요.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36절에 보면요, 엉덩이 밑에 긁어 앉았어. 여자가 긁어 앉으니까 꼼짝없이 깔려가지고 전혀 반항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왜 그 짓을 하느냐 하면 그 절을 하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뭔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 짓 합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걸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응답은 하나님이 항상 주십니다. 완전한 것으로 주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우상 숭배 필요 없고 망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원 성취를 넘어서서 언약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된다는 답부터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간청하니까 축복을 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뭐 심부름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이 살아나고 허감 문화 무너지고 빛의 문화 회복되는 거, 그거 되기 전까지는 세상 역사 끝이 안 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종말 때가 되면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끼리 전쟁하고 피파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그 뒤에 보면 끝이 왔다. 이제야 끝이다. 끝이 오리라. 뭐라고 말씀했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여러분들이 망해도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절대 사역 마무리되는 날이 참된 성공의 날입니다. 고로 여러분에게 전도 역사가 없는 인생 성공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역사에 쓰임 받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제는 거짓 성공을 넘어서 참된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27절, 28절에 보면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요 완전히 거짓말하는데 체질이 돼 있어요. 아니 조카 네가 너무한단 말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망질을 치면서 보내도록 하지 않고 잔치를 해서 보낼 건데 왜 이렇게 도망을 쳤냐 하면서, 그건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라반은 그렇게 거짓되게 하면서 나름대로 재산 좀 모았는데 그게 거짓 성공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속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갖고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미리 막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흐름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걸 몰라가지고 이런 짓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일에 가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확실히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슨 말이죠? 말씀 붙잡고 응답된 것으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된 것인지 현장에서 확실히 챙기라. 심지어 전신갑주 중에 말씀의 검이라 그랬어요. 공격 무기. 그걸 손에 가지고 가라. 누가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말고 어디서 생겼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길 가다가 뭘 주었다고 기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야 축복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 훔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라반은 그걸 뺏으려고 쫓아오고 그것 넘어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장 성공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 증인되어야 됩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 이 부분이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카 야곱을 쫓아가는 라반의 밤에 나타나서 명령합니다. 너 야곱을 손댔다 그러는데 그냥 두지 않겠다.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이거 도망가고.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손대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행위를 갖고 안 되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바르게 살려고 예를 쓰지 마세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계속 언약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삶이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야곱은 도망지를 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얼마나 악한 일에 열심을 품은 라반인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던지 열흘 길을 7일 만에 달려서 도착한 이 라반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한 사람. 여러분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도둑 맞았는데 어제 좋은 거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 이렇게 좋은 물품을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그 좋은 기계를 가지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부족할 때라도 늘 하나님의 언약을 담대히 주장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 저는 그 말씀 없으면요 단 하루도 힘있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벌레 같은 죄인이 왔습니다.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게 왔습니다. 그게 양심적으로 나를 바라본 겁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뻔뻔스럽게 나갈지니라. 얼굴에 철판 깔고 나갈지니라. 언약만 바라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도망지를 쳤는데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먼저 주세요, 항상. 그러니 쉽다니까요. 먼저 생각을 주세요. 그거 찾는 기도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흐름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뭐냐 이러는데 체험이 됩니다. 주님이 실제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월을 허송하지 마세요.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길입니다. 모든 부분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방법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주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